오늘은 회복 네 번째 시리즈입니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1989년 8월 타임지에 찰스 보탱이라는 사람의 가정에 일어난 일이 실렸습니다. 그는 사냥을 하다가 여러 번 진드기에게 물렸는데 그해의 TV 방송에서 줄곧 라임병에 대해서 떠들썩하게 보도를 하자 자신도 그 병에 걸렸는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라임병은 사슴에 사는 야생 진드기에게 물렸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내버려두면 무릎에 손상을 주어 관절염이 생기고 심장에도 상처를 주는 병입니다. 찰스 보택은 자신만 이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아내에게도 이 병이 전염되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그 부부는 그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야생 진드기에게 물려 이 병이 언제 또 생길지 모른다. 우리 집안 곳곳에 이 야생 진드기가 있다는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입었던 옷을 다 불태우고 또 여러 집안에 있는 이불이나 그런 것들을 다 세탁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야생 진드기가 자녀들에게도 지금 온몸에 있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조금만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엽총으로 아내도 죽이고 자기도 죽었습니다. 작은 두려움이 점점 확대되어 우리에게 있는 일상의 기쁨을 다 빼앗아가고 내일의 행복까지 사라지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지요. 원래 사람은 두려움 속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사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자존감이 넘치고 창조력이 넘치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곧바로 생긴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상담하느냐 물어보면 두려움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부감에 대한 두려움, 직장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사업이 망할까 하는 두려움, 친구에게 배신당할까 하는 두려움. 현대인들은 눈만 뜨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상담 전문가인 앤 랜더스는 현대인들은 삶 자체를 두려워한다 말했습니다. 이런 말은 뭐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죠. 보통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사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사니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들고 끝없는 두려움을 주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사는 그 자존감을 다 빼앗아가버리길 원하는 거죠.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라 그러죠. 이 경건한 좋은 두려움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탄이 주는 나쁜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다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거죠. 디스트로이. 그리고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게 하고 또 생명을 얻게 하고 근데 그 생명이 겨우 목숨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은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빠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영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부모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도망가는 야곱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야곱은 형님 에서가 받아야 하는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대신 받아서 형 에서로부터 살해 위험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가 야곱에게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혹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 말은요 그 동생이 대신 축복을 받자마자 자기가 들어가서 나도 축복해 주시오 하니까 너에게는 축복해 줄 게 없다 그 말을 하자마자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이 말이 얼마나 컸던지 밖에 있던 그 리브가 그러니까 이 에서와 야곱의 엄마지요. 이 리브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둘째 아들 야곱을 빨리 불러요. 너 빨리 지금 외삼촌 집 라반이 있는 그 도망을 가라. 하란으로 도망을 가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그 오늘 본문 28장 10절 28장 10절은 앞에 27장에 있는 사건과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 11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지금 자기가 그 하는 이 브엘세바 집에서 하란까지 이 메소포타미아 저 꼭대기에 있는 그 하란까지 약 600km나 되는 거리를 지금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받은 사건 바로 다음 지금 27장과 28장은 하루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급히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600km나 되는 거리를 가다가 중간에 잠깐 쉬어서 하룻밤이 이제 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머물렀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이 베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100km예요. 100km면 여러분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정도 되잖아요. 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옛날에 한양까지 가려면 한 달 걸렸거든요. 걸어서. 그런데 요 100km를 하루 만에 갔어요. 100km를 하루 만에 갔다 이 말은 지금 죽을 똥 살 똥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빨리 도망갔는지 숨도 안 쉬고 도망을 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형 에서는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사람이에요. 사냥꾼이에요. 형님이 말을 타고 추적을 하면 금방 잡힌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그 당시 길은 이렇게 평지가 아닙니다.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낮에는 이스라엘의 기후와 살인적인 떼악빛입니다. 사막길이에요. 이 황량한 사막길을 살기 위하여 도망을 가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있는 거예요. 형이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형의 성격을 너무 잘 알아요. 그는 지금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지만 또 형님이 죽인다는 공포가 있지만 낯선 길을 가야 한다는 이런 또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가고 있는 하란을 향한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입니다. 평생 혼자 가는 길, 아무도 없이, 누구 하나 안내도 없이, 도와주는 가이드도 없이 그가 삼촌 집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도착된다는 보장이 되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치안이 이렇게 지금처럼 잘 되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걸어갈 수 있는 테두리를 조금 피하면 넘어가면 언제든지 사람들이 살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낮에는 뜨거운 떼약빛, 밤에는 싸늘한 추위, 편히 잘 수 있는 그런 숙박업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냥 나무 밑에서 대충 자야 되는 거예요. 맹수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엄마 아빠 품 안에 편안하게 살았어요. 지금은 부모를 떠나 혼자 잠을 자면서 내일 자신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죠. 사람이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선물을 풀어볼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오로지 막연한 두려움만 가득해지는 것이죠. 야곱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을 가득 안고 피곤에 지쳐 들판에 있는 돌을 베고 잠을 청했습니다. 야곱은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됐죠. 창세기 2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야곱이 꿈에 본 것은 하늘에 사닥다리가 닿은 긴 사닥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닥다리에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지요. 야곱이 본 꿈은 흔히 우리가 꾸는 개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을 꿀 때 야곱은 사람이 밟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벌레 같은 지렁이 같은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훗날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을 버러지 같은 야곱아, 옛날 번역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야곱은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정말 약하디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지금 성공을 향해 뛰어가는 게 아닙니다. 형을 피해 도망자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잘난 것 하나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반면 형님 에서는 좀 달랐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사냥도 하고 말도 타고. 그러나 자기는 그저 엄마 품을 떠나본 적이 없는 나약한 자였습니다. 이런 약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세 가지 말씀합니다. 지금 이 야곱은 두려움의 최고의 달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처음 야곱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진짜 꿈이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모릅니다. 이 음성은 야곱이 평생 처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지금 두려움에 떨며 도망가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나는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 말씀하였습니다. 지금 야곱이 잔뜩 두려움에 짓눌려 억지로 잠을 자고 있는데 그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다정한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세상적으로 아무런 힘도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자라는 거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았다라는 그 영적인 야곱의 욕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 받았다, 속이는 자로 살았다라는 걸 알고 있죠. 야곱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도망자이며 실패자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가 큰 비전을 품고 비전을 향해 뛰어가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 형님을 속이고 지금 아버지 형님 속인 죄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을 꼴 좋다 그렇게 속이고 살더니 잘 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물론 아버지와 형님을 속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위로의 말씀, 자존감을 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에게 자악해. 너 또 되지었잖아. 너는 포기해. 낙심해. 절망해.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너는 여전히 내가 사용하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를 해도 우리에게 와서 일어서라고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쓰겠다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꽉 붙잡았습니다. 야곱은 지금 가진 것 하나 없고 내일에 대한 그림이 하나도 그려지지도 않는데 캄캄한 동굴에서 거대한 빛을 보는 것처럼 기쁨이 생겼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밀려옵니까? 미래에 대한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려지지 않습니까? 지금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내 스스로 생각해봐도 한심스럽습니까?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오고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의 모습이 초라하여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이 약속은 불변의 진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이 사랑할 만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지요. 지금 야곱은 속이는 자이며 도망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쓰겠다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야곱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야곱의 신분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이삭의 자손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이 신분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는 부모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본능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악수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과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고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속으로 뭐 있어야 축복의 통로를 쓰지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뭐 있어야죠. 뭐 실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지위가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뭐 있어야 축복의 통로를 쓰죠.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삼촌 집을 향해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너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말씀을 꽉 붙잡았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금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에게 칼을 준 것도 아니에요. 능력을 준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쓰겠다 이 말씀하자 그 말씀을 확 붙잡았어요. 정말 나중에 야곱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이 말씀에 자존감을 가졌어요.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 실력, 내 뭐 돈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이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야곱에게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야곱은 혼자 죽음에 덜덜덜 떨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먼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지 않는 길, 낯선 땅을 혼자 간다는 거 진짜 무섭고 두렵습니다. 무슨 일을 만났는데 뭐 강이 나타났을 때 건널까 말까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할 때 뭐 의논할 대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런 의논할 대상이 없으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런 혼자 길을 갈 때 혼자 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하다못해 개라도 하나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걔가 안 커도 돼요. 조금만 주목만 해도 괜찮아요. 같이 가면 굉장한 위로가 돼요.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지금도 우주를 지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야곱은 자신이 정든 고향을 떠나 부모를 떠나게 된 것은 자기 잘못 때문이라 하며 자학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굉장한 힘을 얻었습니다. 아니 감격이 되었습니다. 나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제가요 1997년 12월 한국이 그때 IMF 터져가지고 1달러에 1,900원 할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제가 정확하게 외워요. 1997년 12월 17일 1달러 1,900원. 제 주변의 사람들 다 말렸어요. 뭐 형님, 어머니, 아버지, 동생,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다 붙잡았어요. 근데 제가 미국으로 돈 2천만 원 가지고 저는 2천만 원이면 5년은 능히 사는 줄 알았어요. 그때 1달러에 1,900원이니까 차 한 대 사고 나니까 천만 원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 그거 좋은 차 아니에요. 1달러 1,900원이니 그 차 한 대 그게 500만 원 가치 되는 5년 된 중고차 하나 샀는데 천만 원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학비 내고 뭐 저 TV 하나 사고 그 세탁기 하나 샀는데 3개월 다니까 천만 원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때 우리 집 구호가 일불 모아 천불 된다였어요. 정말 속에 천불이 나더군요. 머리 한번 깎는데 20불 달려요. 어떻게 20불, 2만 원 주고 머리를 깎겠어요. 1달러도 진짜 손이 떨리는데. 그래서 우리 아내 보고 바리깡을 사줬죠. 당신이 내 머리를 깎아요. 우리 아내 도로로로 1분 만에 다 깎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딸이 한 그 3살 말하는데 이게 뭐니? 아니 이게 뭐니 코? 이게 뭐니 눈? 이게 뭐니 모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날 학교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친구 목사님들이 김 목사님 그런 머리를 하고 어떻게 학교 올 용기가 있냐고 그래요. 저는 그 학교의 전설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배웠던 영어 하나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이야, 수업이 마쳤는데 숙제를 내줬는지 안 내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미국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웃는데 왜 웃는지 몰라. 학교 가면 바보 멍텅구리, 집에 돌아오면 가난뱅이. 제가 그때 버지니아에 있었는데 그 저 볼티모어에서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러 오라고 했어요. 4시간 차를 몰고 가는데 길도 몰라서 중간에 뺑뺑 돌다가 저녁 7시에 저녁 설교인데 도무지 그 시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타고 가는데 내 앞에 차 세대 할아버지 차들 할머니 차들 그냥 50km로 설렁설렁. 아, 내가 그냥 너무 급해가지고 이 차 세대를 쫙 추월을 하자마자 삐까삐까 아저씨 나타나가지고 나보고 감옥에 가야 된다 그러더군. 와, 얼마나 두렵던지요. 참, 제가요 학교 가면 바보 멍텅구리, 집에 돌아오면 가난뱅이, 사회적으로 범죄자, 한 달 후에 법정에 나오라 그러는데 얼마나 떨리던지. 이야, 그냥 얼마나 두려운지. 제가 설교 많이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근데 내가 당해보니 근심이 오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는데 얼마나 두렵던지. 내 앞에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내가 법정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나는 지금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미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사회적 범죄자가 되어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간다고 인사 다 했는데 다시는 또 오지 않을 것처럼 인사 다 했는데 얼마나 두렵던지요. 매일매일 숨이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영어가 잘 되지 않는데 변호사 앞에 서서 판사 앞에 서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데 창세기를 큐티했습니다. 창세기 말씀이 쭉 큐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쓰는 사람은 다 광야의 길을 갔다. 그들과 함께 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 말씀이 캄캄한 동굴에 갇힌 캄캄한 저에게 거대한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광야, 광야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외로운 장소가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뭘 얘기합니까? 그 질병의 장소가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뭘 얘기합니까? 그 불편한 장소가 광야인 것입니다. 내가 쓰는 인물은 다 광야의 길을 갔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눈물이 났습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그 순간 어제까지만 해도 숨이 쉬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담대해졌습니다. 영어도 할 줄 모르지만 판사 앞에 섰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여튼 잘 들리지 않은데 나왔어요. 아무렇지 않게. 할렐루야. 3년 그 이후 단돈 1불도 누구 도움 없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쓰는 인물은 다 광야의 길을 갔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 말씀이 저에게 있었던 모든 두려움을 다 떠나가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외롭습니까? 혼자인 것 같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 두려워하는 이유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시소처럼 반비례합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은 조그만해지고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조그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두려움이 커졌다는 것은 믿음이 작아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창세기 28장 15절을 읽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형 에서의 활을 피해 도망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화살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형과 싸울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보호해주신다 하시니 얼마나 큰 안심이 됩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씀에 자신을 꽁꽁 묶고 있는 두려움의 끈을 풀어버렸습니다. 야곱은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젯밤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덜덜덜덜 떨며 살았던 그가 담대한 자가 됩니다. 그 다음절 창세기 28장 16절을 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트는 1529년 내 주는 강한 승이요라는 찬송가를 작사하였습니다. 마르틴 루트는 시편 46편을 읽고 감동을 받아 이 곡을 썼습니다. 46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곡이 500년이 넘도록 계속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자가 되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새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까? 중요한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지금 혼자 야곱처럼 길을 걷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먼저 가셔서 앞서 가셔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죠. 신명기 31장 8절에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한번 복창합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먼저 가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저는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언제나 저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랬기에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내일이 두렵다 말하지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요.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힘으로 사는 자가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는 내일이 두려움이 아니라 내일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여러분, 두려움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나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에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분 있습니다. 꼭 그런 분 있어요. 여러분,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누가 두려움을 이깁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는 자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는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누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축복을 다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선한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두려워 떨며 잠을 잤던 그 장소에서 벌떡 일어나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 19절 같이 읽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덜덜덜덜 떨면서 두려워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겨우 잠을 잤던 그가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여기 계신다, 나를 보호한다 이 말씀을 탁 붙잡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잠을 잤던 그곳에 기름을 붓고 여기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지 노력한다고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좀 긍정으로 바꿔야 되겠어. 그렇게 한다고 두려움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암에 걸렸다 병원에서 당신 암이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그런다고 안 두렵습니까? 암이라고 얘기하는데 아, 나 긍정의 마음을 바꿔야 돼. 아, 긍정 긍정 그렇게 한다고 그거 두려움이 떠나갑니까? 두려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혼자 길을 갈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막 웁니다. 엄마가 없어서 막 울고 내 어떨 줄 몰라 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탁 나타나서 손을 잡아주면 언제 울었냐는 듯이 방실방실 웃으며 막 그냥 그런 거리가 막 신나서 가죠. 왜 그렇게 변해요? 엄마의 손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두려운 일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기 바랍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없애는 해독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맥스 루카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란 벼랑 끝에서도 노래하는 것이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죽였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행동했을 때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골리앗이라는 거구의 장군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죠?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골리앗이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앞에 모신 것입니다. 골리앗 뒤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걸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담대하였죠. 다윗은 골리앗이 눈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골리앗 앞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 불렀다 성경이 안 나오죠. 그런데 왜 제가 노래 불렀답니까? 시편 16편 9절에 보면 8절에 내가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모신다. 9절에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니까 내가 항상 즐겁고 노래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큰 골리앗이 나타나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행동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뭐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줍니다. 하늘에는 무한한 자원이 있어요. 이 하늘에 무한한 자원이 이 땅에 오는 통로는 딱 믿음이라는 파이프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는 거대한 장애물을 바라보지 말고 그걸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장애물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저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이 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나는 평생 15분 이상 걱정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본 적이 없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면 어레 두 눈을 감고 여전히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그분이 나와 나의 만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에서 오는 안도감이 나를 휘감는다. 요한 웨슬리는 평생 15분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저는 지금 제가 목사된 지 30년이 됐는데 때로는 하루 종일 두려워할 때가 있고 며칠씩 두려워할 때 있고 몇 달 계속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나도 요한 웨슬레처럼 15분보다 5분 더 줄여서 10분 이상 두려움에 잡히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살다 보면 두려운 일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계속 10분 이상 사로잡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성경에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난다고 했어요. 의인이 뭐예요?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한조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릴 때 그 운동회 같은 거 하면 2인 1조 하죠. 두 명 다리 같이 묶어가지고 2인 1조. 하나님과 함께 2인 1조가 된 사람은 언제나 백전백승합니다. 이게 절대 진리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사실 좀 비슷해요. 두려움도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믿음도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두려움도 들리지 않는 걸 듣는 거예요. 믿음도 들리지 않는 걸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이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최악을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최고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워하며 살 것인지 기대하며 살 것인지 내 혼자 힘으로 살면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기대하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산다면 우리는 우리 능력 이상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큰 도전을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모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탁월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지만 내일이 누구 손에 달렸다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에 대한 가장 유명한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왜 참으로 두 번이나 얘기합니까? 진짜다 이 말입니다. 정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찬양하지요.